베드로전서 34번 메시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적. 그분의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5장 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들과 교사들은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문구를 인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관한 이 구절은 오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 다스려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 안배되는 환경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굉장한 대이변, 곧 홍수를 안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를 끝낸 그 홍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 약이 되었습니다.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특히 그분의 심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구원에서보다 그분의 심판에서 더 능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안에서 그분의 손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봅니다.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세상의 환락을 즐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그가 참으로 구원받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교통사고, 곧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 안배된 사고를 당하며 그 사고는 그러하여금 그가 전에 찾던 것보다 더 깊은 방법으로 주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은 심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관계 있는 세 가지 문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관계 있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하고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걱정들을 주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청명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상황에 대해 투명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포효하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하여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염려의 형태 안에서 체현될 때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포효하는 사자, 대적은 우리에게 패배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합당한 이해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완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대조를 의미하는 그러나는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져옵니다. 9절의 고난과 10절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10절이 없이 9절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에게 너희와 너희의 형제지간들은 단지 잠시 동안만 너희의 대적의 이업 곧 마귀의 사자 같은 울부짖음에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혜 곧 너희 모든 필요를 능가하는 생명의 풍성하고 자비로운 공급의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위에서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신성한 역사하심의 많은 단계들 가운데에서 많은 항목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신성한 생명의 넘치는 공급의 풍성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단계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완성 단계는 여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두 단계 사이에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스러운 관심과 그분의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성한 행동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다양한 체험들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 고난당한 후 그 핍박받는 믿는 이들을 완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용어는 유일하며 신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람을 압니까?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의 특유한 형용사 사용을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믿는 이들은 비록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영원한 영광 곧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심.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성육신, 인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 승천의 모든 과정들을 이미 거치시고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단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분은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 공급으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성취에 근거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시어 견고한 기초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옮겨질 수 있다니 이 어떠한 기적입니까? 또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는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것은 모두 참된 은혜이신 그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에 따르면 우리의 고난은 단지 잠시 동안이지만 그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받은 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완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친히라는 말은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암시합니다. 완전케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거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수리하는 것, 조정하는 것, 재정돈하는 것, 고치는 것, 완전히 결합하는 것, 철저히 장비하는 것, 잘 갖추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완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교육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헬라어에서 굳게 하다라는 말은 주거적으로 단단하게 하다, 굳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에 의해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강하게 하다의 의미는 굳게 하다는 의미와 매우 가깝습니다. 주거적으로 털을 견고케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초를 의미하는 말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5절, 에베소서 3장 17절, 히브리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네 가지 신성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케 하는 것은 굳게 하는 것으로 이끌고 굳게 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며 강하게 하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털을 견고케 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핍박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후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우리가 굳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신 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결국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5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영광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는 분에게 영광과 권력이 있을지어다. 5장 12절로 14절에서 우리는 이 서신의 끝맺는 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고 체험해 온 것을 증거하는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그의 서신을 쓴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악은에 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5장 12절에서 그는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한 것이 참된 은혜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증거된 은혜, 각양 은혜, 모든 은혜, 그리고 여기서 참된 은혜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뛰어난 행실에 관하여 베드로는 두 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5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믿는 이들을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10절의 모든 은혜를 가리키며 사도들은 그 안에서 굳게 서라고 믿는 이들에게 명합니다. 이 책은 주로 핍박받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보여주고자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고난들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모든 증가되고 다양하고 참된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실 것이며 이는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삼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완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여 그들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와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와 그 관사는 여성형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와 함께 여행한 베드로의 아내를 가리키거나 이 서신의 수신자들 뿐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주 안에 있는 빼어난 한 자매를 가리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를 가리킬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교사들은 5장 13절에서 사용된 바벨론이란 이름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비유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가리킨다고 하며 다른 하나는 문자대로 유브라데에 있는 큰 도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후자에 대한 이유가 전자보다 더 논리적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그가 있는 도시를 감추기 위해 비유적인 이름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그의 서신의 서두에 있는 인사말에서 장소를 위해 그가 사용한 모든 이름은 문자대로였습니다. 셋째, 신약에서 로마라는 이름은 적어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아마 그 후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기까지는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큰 바벨론이라는 비유적인 명칭이 사용된 것은 비유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주후 90년쯤입니다. 마가, 베드로의 아들. 13절의 마가라는 이름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는 그와 함께 그곳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디모데에 의해 바울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사. 5장 14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끝맺습니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증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끝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은혜에서 산출됩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부터 나옵니다. 번성하고 증가된 은혜, 각양 은혜, 모든 은혜, 그리고 참된 은혜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누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 생활의 내용의 실제로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다 평강의 상태로 귀결됩니다. 베드로의 글은 전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있어서 깊고 매우 체험적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평강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평강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는 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매우 얕은 방법으로 평강을 생각합니다. 5장 14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바람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믿음과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귀결되어 우리로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합니다.